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야, 참. 진짜 우리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9장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장 상반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이. 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9장 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어둠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역사적 정황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이제 속주 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제의 압제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그 역사적 암흑기에 선지자 이사야의 눈이 어떤 한 곳을 향합니다. 땅을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한 곳을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했던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러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드러났던 지파는 에브라임 같은 지파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눈에 띄었던 지파가 아니고 완전 변방 지역, 변방 갈릴리 주변을 분배받았던 어떤 지파를 보느냐 하면 납달리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그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여러분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흑암의 역사, 흑암의 공간 위에 빛이 비출 것인데 회복할 것인데 어디를 조명하면서 말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 땅이 어둠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이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새날이 오는데 그 새날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흑암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땅에 먼저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와 이것은 내 인생의 어둠이다. 내 인생의 바닥이다. 바닥인데 이런 바닥이 없었다. 바닥 중에 또 바닥이다. 그냥 색깔로 따지면 내 인생이 흑암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려해 볼 때 그분이 왜 우리를 흑암, 우리 인생의 흑암 가운데 낮추시냐 하면 죄된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민족을 낮추셨다면 흑암 가운데 두셨다면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는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지나면서 내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요 사망의 거닐 땅에 거하는 자에게 평행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겹쳐놨습니다. 왜 비슷한 말을 겹쳐놓았을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만 말해도 되고 사망의 거닐 땅에 거하던 자만 말해도 되는데 왜 두 가지를 겹쳐놓았는가? 그만큼 어두웠고 그만큼 소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한 어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빛,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큰 빛이 임한다는 이 예언은요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이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른 곳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는 7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요 7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고 이 일들이 700년 뒤에야 이루어질 일인데 마치 지금 이 일들이 실현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드디어 700년이 지나고 이 빛이 비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에서 먼저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심을 묘사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독특한 표현이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 지역을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영도에 가면요 지금도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전차종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있었던 전차종점인데요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 택시 그 기사 아저씨들에게 전차종점 가면 갑시다 그러면 압니다. 거기에 이제 영도에 있거든요. 입구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땅을 스불론 납달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상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표현 대신에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그 첫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곳도 그리고 그가 자라나신 곳도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요 그때도 전했던 그곳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납달리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펼쳐서 읽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7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에 이르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찔림이 왔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흑암, 철저한 흑암 속에 빛이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구름이 완전히 덮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그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인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마치 열려서 이렇게 빛이 쫙 내려오는 그 구름 사이에서, 그러니까 완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읽었던 9장 6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가 탄생한다는 이 9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9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4절인데 혹시 성경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요, 첫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7장 14절에 아기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 오늘 9장에 아기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장의 예언과 9장의 예언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7장은 어떤 일이 있을 때냐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두 나라가요, 남쪽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유다가 지금 이 두 나라를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이 당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나라를 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동맹하고 왔으나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징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당시 남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이미 요청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계략이 있었던 거죠.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아수르가 우리와 연합해서 싸우면 우리 이긴다.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거부에 실망한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징조를 보이지 라고 하면서 내가 첫 번째 징조가 보일 건데, 그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7장 14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그렇다면 네가 원하지 않으면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여러분, 생뚱맞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막 전쟁 중에 갑자기 내가 징조를 보일 것인데, 이 징조란 말도 생뚱맞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육체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다윗의 육체적 혈통을 물려받고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아? 알겠어. 그러면 이제 육체의 가문 다윗으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보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징조를 보일 것인데 처녀에게서 탄생할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는 처녀에게 얘기가 나올 거니까 다윗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윗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거기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은 다윗을 향한 혈통의 이스라엘은 비록 끊어질 수 있으나 나는 처녀에게서 나올 새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속 나의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월자가 피조물이 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 죄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자가 되고 불멸하신 분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아기에 대한 예언과 이 두 번째 9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 아기에 대한 예언이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이 예언은요, 7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6절 7절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의 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9장 6절인데요, 그 아기의 몸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마치 그 엑스레이를 찍듯이, 레이저를 찍듯이 딱 들어가 보니까 아기의 그 인성 안에 이 신성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성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아기가,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자라. 여러분, 번역이 참 기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주 놀랍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기는요, 이 아기의 정체성은 뭐냐면 원더풀입니다. 이보다 더 적합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기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탄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애만큼 놀라운 생애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기적,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놀랍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억하고 부활절이 되어지면 그분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분의 부활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지금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뿐입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처럼 그분의 재림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광 중에 천사를 거느리시고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는 어떤 얘기냐면 이 놀라운 분을 만난 경이로운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놀란 분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사입니다. 참 이 모사라는 말도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의 신성을 들어보니까 그 아기는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상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상담자를 요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절망 같은 영혼의 질병이 사람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상담자는 굉장히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신성의 상담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상담 전공자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진리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상담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내 지혜를 만드시고 내 생각을 만드시고 내 심장을 작동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왜 내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내 아픔을 모르고 내 좌절을 모르고 내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그분의 이름은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묘자랑 모사 두 개를 합치면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상담자입니다. 오늘 놀라우신 상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 역시 전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함께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이 인간의 역사가 또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자 역사가 두 조각이 납니다. BC와 AD로 갈라집니다. 그분이 오기 전과 그분이 오기 후로 역사는 갈라집니다. 그만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창세기에서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권위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보장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단어를 찾아보면 평화가 어떤 뜻이냐면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의 왕이란 말은 그런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강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적으로 평강하는 상태.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아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아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행복의 종소리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평강,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2000년에 오셨던 그 아기와 아직도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상담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뭘 할 것인가,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독특합니다.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셨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아무도 받아주거나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자라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누군가 그분의 품이 되어야 드려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신데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신데 어떻게 오는가? 그분을 마음과 가슴으로 품는 이들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서 드러나시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예수님의 존귀함과 성품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서 주님이 꿈꾸셨던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계속 탄생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한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합니까? 그 예수님을 품는 공동체,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교훈과 그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공동체 위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분,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열면 우리는 못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단순히 오늘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는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태어나고 계시는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